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9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또 실질적으로는 6장 7절까지죠. 다섯 개의 제사가 소개됐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다섯 개 정도니까 쉽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또 속죄제, 속건제는 특별히 개인적 차원에서 어떤 실수나 또는 의도적인 죄를 저질러 지적을 받았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구조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섯 개의 제사가 5장까지는 어떤 차원의 설명이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절차와 내용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6장에는 번제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보니까 8절에 번제를 드리는 규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제사가 다시 소개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내용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제사를 직접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구태여 좀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가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반 성도들이 준비하는 예배의 내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부교역자님들은 성도들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커다란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위치와 직무에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규칙은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앞에 나왔던 다섯 가지의 제사가 다시 나와요. 그런데 입장이 틀리단 말이죠. 앞에 다섯 가지 제사는 누구에 대한 규례였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준비할 것인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규례는 그러면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정확히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죠? 아론은 제사장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 자손도 마찬가지고.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번제에 대한 제사장들을 향한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는지 세 번씩 강조했어요. 또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번제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꺼뜨리지 말 것을 세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중적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이중적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불은 언제 씁니까? 태울 때 쓰죠. 태워서 어떻게 하죠? 정결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이 갖는 이면의 의미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갖는 자체적 성격은 성경 전체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제가 몇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무슨 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 근데 이거를 뭘 설명할 때 묘사한 겁니까? 지옥.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여기서도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불이 갖는 자체적 의미는 지옥을 설명할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을 했는데 오늘 여기 번제의 불로서 설명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봤어요. 이면적 의미는 정결케 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 자체적 의미로는 꺼지지 않는 불이 갖는 지옥이라는 종말론적 그림을 갖고 있어요. 심판의 그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은 무슨 도구로 주로 사용됩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강의할 때 배웠죠? 3장, 4장에 걸쳐서 무슨 내용이 설명됩니까? 불로 심판을 하리라. 네 공력을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은 심판의 도구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종말론적 종지부를 찍을 때 일어나는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는 이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제사 속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 얘기할 때는 우리는 흘낏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초점은 옳은 초점인데 사실 그 언제 오실까에 대한 시각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도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는 말은 인지적 차원이 아니고 주님의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만 그 권한이 있어요. 그 날짜를 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의식의 지향성, 방향은 반드시 이 세상은 끝이 온다. 반드시 모든 결말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끝내시고 우리의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부딪힐 때마다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분노와 애착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당하고 살아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인간은 나타난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모함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벌어지죠. 사실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말한 거 들은 것도 아니면서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여론에 한 사람을 막 거의 다 죽여놔요. 그런 보이지 않는 살인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이런 걸다 처음과 끝을 확실히 아시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너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으실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그런 분유함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죠. 이게 오늘 번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불이 이 꺼트리지 않는 불이어야 하는가? 이게 종말론적 시각. 또 하나는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불을 꺼뜨리지 말고 두 번째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네.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자,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영 밖, 어떤 곳이죠?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진영 밖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바로 여기서도 같은 표현으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가서 그 죄를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죄를 버리러 갈 때 제사장이 옷을 바꿔 입고 가요. 여기 제사장의 옷은 우리 의복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도 굉장히 그 연구거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일반 대학의 그 의상 디자인학과를 다니는데 논문을 성경에 나타난 의복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의복의 모양과 디자인이죠. 색깔과 또 종류별로 그걸 일일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쫙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복은 어떤 의복을 받고 입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는 뭘로 짜죠? 배로 짭니다.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주로 흰 색깔로 묘사가 됩니다. 배로 짠 세마포 옷. 자, 그런데 왜 배로 짭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배로 짠 세마포 옷을 입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로 짠 세마포 옷을 입도록 돼 있어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모든 제사행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대속은 인간의 땀 흘린 공로나 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배로 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은 집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로는 그리스도께만 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땀 흘림으로 이루어지는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 라는 구속의 상징 때문에 배로 짠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석쇠 위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 제가 되어버린 이 제물을 이젠 제물이 아니죠. 제물이었던 제로 된 이 제를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환복을 하고 나가요. 그런데 그곳이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정결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버리는 곳인데 정결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가장 정결했던 장소는 인간이 가장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 위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장소가 영문 밖 십자가 현장입니다. 정결한 곳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옷을 완전히 벗기우고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기자가 아주 절묘하게 이런 기록으로 보충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쭉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누구로 옷 입고 사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이 13장 14절까지가 무슨 얘기 끝에 쭉 나온 설명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뭘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래요. 왜 몸일까요? 왜 몸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그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음탕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며, 전부 삶의 얘기를 여기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는 매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새벽 예배는 꼭 구약의 번제 같아요. 번제.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매일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기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7절서부터 교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도 벗어버리라는 의복에 관한 뉘앙스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고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순종이 우리의 일상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철야를 위해서 또 하루의 일상에 만나야 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번제와 같은 새벽을 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종말론적 시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가인케 하시고 우리의